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또 피곤하신 중에도 열심을 가지고 또 교회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저에게 맡겨진 강의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주제인데요.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 알죠. 잘 읽자. 예. 어떻게 읽을 거냐 바로 읽자. 뭐 이런데 사실은 지금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가 무엇인가를 읽고 정독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고민하는 것에 있어 이미 많이 떠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길들여지는 세대. 그러니까 뭔가 나는 눈만 뜨고 있으면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 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기는 필요 없고 가슴에 감동 주면 그것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한 세대이다 보니 책을 펴고 읽고 분석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재미없는 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읽어야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의 수단들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래서 PPT를 쓰게 됐습니다. 저도 이거 잘 만들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데 하여튼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이 주제는 큰 주제이고 어떻게 읽느냐의 방법의 문제는 성경 꼼꼼히 읽기라고요. 이것은 성경 꼼꼼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좀 나와 있을 텐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이러한 방식의 이 성경 꼼꼼히 읽기는 제가 만든 방식이 아니고요. 합동신학대학원의 총장이신 조병수 교수님이 오랜 세월 본인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만들어내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그 방식을 배우고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제가 그걸 다 소화를 못해가지고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어렵겠다 싶어서 좀 잘라내고 단순화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실습을 하는 워크숍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그 함께 나눈 실습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다시 강의하면서 함께 나누는 이런 세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시간이 10시 10분에 끝나야 되고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총무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둘 다 같은 결론을 얻었어요. 시간 지나가면 힘들 거다. 그래서 10시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 실습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뒤에 교재 보면요. 창세기 이 교재, 실습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19장의 내용인데 그것을 좀 보시고 준비하셔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진행하는 중에 가능할 것 같으면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것은 또 염려가 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이 중요하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방식도 중요한데 이것이 또 하나의 일회성 그냥 그 강의가 되고 한번 듣고 마는 그냥 그런 공부가 될까봐 사실은 늘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방식이 아무리 있다 해도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이 시간을 내고 성경 앞에 오래 머물고 계속해서 본문을 분석하고 또 읽고 또 분석하는 또 해석하는 이런 오랜 시간의 싸움이 축적되고 또 축적돼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 강의를 듣고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 사실은 참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강의를 듣고 나시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뭘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둬야 돼요. 그건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들 하거든 아니면 교사끼리든 아니면 가족이든 뭔가 그룹이 몇 명이 만들어져서 함께 본문을 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 본문 연구한 것을 같이 서로 나누는 그런 그룹이 만들어지면 계속 강제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 성숙을 위해서 지속적인 성경 연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우리 조 총장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도 강의를 듣다가 어떤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피곤하고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지 않고 방법을 찾는다는 그래요. 찾는다고 해요. 뭐냐면 볼펜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린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줍기 위해서 몸을 구부려야 되고 또 힘을 써야 되니까 그 사이에 졸음이 사라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 없고 연구할 틈이 없고 또 그것에 투자할 만한 어떤 여력도 없다 하면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강제적인 어떤 조직을 만들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한번 듣는 데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합신의 해외 연수원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 연수원이 있는데요. 가서 헬라 1, 2를 강의를 하면서 제가 과제를 드렸습니다.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교회의 학생이든 누군 상관없이 헬라어를 가르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제가 고등부를 지도하면서요. 실제로 헬라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과제를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남편은 피하고 아내도 피해라. 왜냐하면 싸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하지 않고 자녀들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과제를 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기 위한 노력이 되는 거죠. 그런 방안들을 자녀들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어떤 성경을 정해놓고 짧게라도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공부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노트를 만들고 적고 모여서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주신다면 오늘 이 공부가 한 시간만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고 만약 그런 이어짐이 없다면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 본문 속에 우리의 상황과 또 형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상황에 있으니 나에게 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이 본문을 기록한 그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본문에 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본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본문에 강요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문제에 해답을 주는 뭔가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의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저자의 진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에 기록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거기에 모든 초점을 관심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의 생각과 형편 이런 것들을 대답을 얻고자 강요하지 말고요.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의 본뜻을 찾는 데 관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경에 나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성경으로 하여금 나에게 말씀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인데요. 먼저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자기 성경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다 있잖아요. 성경 없는 분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의 성경인지 내 성경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이 정말 나만의 성경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꼼꼼히 읽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눈과 손에 익숙한 자기 성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데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휴대하기 좋은 성경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성경, 가정과 교회를 벗어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자기 눈에 맞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눈은 안 좋은데 글씨는 작은 성경을 가지고 안 읽어요. 못 읽어요. 예. 그래서 자기 눈에 맞는 성경, 글자가 좀, 눈이 잘 안 보이면 글자가 좀 큰 성경으로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보다는 관주가 있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관주. 성경을 보시면 옆에 이렇게 옛날에는 관주가 밑으로 달린 관주도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있는 관주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옆으로 있는 관주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해설보다는 관주가 있는 성경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열면 밑에 옆에 전부 다 각 그 주석이 달려 있는 성경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요.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한 게 본문을 놓고 정말 열심히 읽기보다는 바로 그쪽으로 눈이 많이 갑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피해가 큽니다. 폐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또 거기에 달려 있는 해설들이 과연 정말 맞는 해설인지 검증이 사실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관주가 필요한데요. 관주에 보면 여기에 글에 있는 것처럼 일반 관주는 막연한 참조, 그리고 두 번째는 B라고 써져 있는 것은 비슷한 내용의 시편 7편 114절은 2편 3절과 비슷한 내용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 인증 관주는 인용된 구절을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관주가 뭐냐 하면요, 관주는 성경 본문들 사이에 관련을 잘 표시해 놓은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 서로 같거나 관련된 단어, 본문 등을 잘 정리해 줬어요. 미리 내가 모르는 부분들, 한 본문을 봤을 때 그와 같은 단어, 그와 같은 관련된 내용 또는 그와 같은 내용 이런 것들을 어디 성경, 어디 성경에 몇 장, 몇 절들을 다 정리를 해준 것이 관주이기 때문에 그런 관주 성경을 성경 연구를 위해서는 꼭 많은 참고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필기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뭐가 하나 빠졌네요. 여백이 있는 성경 하나 빠졌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시원찮아요. 제가 아까 어색 잘 못한다 그랬죠. 네, 제 책임입니다. 그래도 여백이 있는 성경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좀 여백이 이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강의 안에 보시면 여백 성경 있으신가요? 그런 여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메모하거나 또 성경을 연구할 때 메모를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 성경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만의 그 해설이 달린 성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여백이 있습니다. 이런 여백들. 근데 요즘 이런 성경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구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필기구가 필요한데,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하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집은 깨끗하지만, 그러나 그 소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많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번거롭지만, 없으면 그런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필기구 준비할 때 펜이 필요한데요. 샤프나 연필 이런 종류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첫 단계에서 문단을 나누거나 때로는 또 약간의 메모를 하거나 할 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볼펜이나 이런 좀 만년필 같은 거 확실한 내용을 기록할 때 또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색연필과 형광펜.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걸 많이 활용하는데요. 학생들 공부할 때 보면 노트에 아니면 참고서에 교과서에 온갖 그 다양한 색깔의 형광펜, 색연필 같은 걸로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형광펜을 칠하고 하면서 이렇게 다 구분하는 거 보잖아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 이상으로 공부를 해야 될 책입니다. 단순히 읽고 던져놓을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광펜, 색연필 같은 경우 본문이 어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걷는데 너무 진하지 않으면 좋게, 너무 진하면 글씨가 안 보여버리니까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자가 필요합니다. 성경과 함께 꼭 자를 가지고 다니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 성경 안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자면 좋겠어요. 길이가 성경 폭에 이렇게 놓았을 때나 이렇게 놓았을 때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삐죽하게 빠져나오면 가방에 넣기도 불편하니까요. 또 하나는 휘어지는 자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휘어진 자리, 이렇게 곡면에 빳빳한 자를 대면 잘 안 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것 중에 가지고 다니는 게 이런 자가 있습니다. 돈 주고 산 자가 아니고요. 옛날 다이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 연말 되면. 거기 보면 이런 게 꽂혀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뜯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유익한 게 눈곰도 다 매겨져 있고요. 얇고 잘 휘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놓고 하면 어떤 곡면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한쪽은 까끌까끌해서 잘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구멍 뚫어놓고 아주 이렇게 잘 가지고 다니면서 볼 때마다, 예, 성경을 읽을 때 꼭 이렇게 자를 대고 손을 이렇게 그으면서 반듯하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성경에 애착이 갑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줄 쭉쭉쭉 긋고 그냥 막 이렇게 낙서역 던져놓으면요, 성경 나중에 그 성경 보고 싶지 않거든요. 내 걸로 자꾸 만들어가는 과정은 애정을 가지셔야 돼요. 애착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포스트잇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여백도 부족하고 뭔가 좀 더 많이 쓸 것이 계속 생각이 날 때, 그렇다고 성경에 막 써놓을 수도 없는 이런 내용들, 그러면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써서 붙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더 살펴볼 내용, 여백이 부족할 때, 또 중요한, 또는 이게 중요한 페이지를 표시할 때 포스트잇 같은 걸 이렇게 붙여서 페이지를 표시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서 나중에 더 볼 부분이다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꾸 적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계속 설교 노트를 하시고, 하여튼 이런 자꾸 성경도 연구하고 적고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요즘 그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김정은이 주변에 이런 이북에서 우리 나라에서 보여주는 그 북한 관련 영상들을 보면 김정은이 옆에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메모지와 펜을 들고 있습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다른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그 사자성어 중에요 둔필승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둔한 붓이 총명함을 이긴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안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적어놓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메모하는 습관, 이것은 성경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좀 더 확대되면 이제 메모지와 노트가 됩니다. 포스트잇은 잠깐 메모하는 내용들이라면 노트는 그것을 정리해서 결국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꼼꼼히 읽기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성경 읽는 방식이 처음에 나옵니다. 성경 읽기인데요. 하여튼 읽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되는 수밖에 없죠. 안 읽고는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성경을 연구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집에 가면 옷이나 뭐 이런 거 물건을 넣는 서랍장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서랍장이요 나무로 된 것이 아니고 투명한 아크릴이나 두꺼운 안전유리로 만들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각 서랍마다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앞에서 볼 때와 위에서 볼 때가 다를 겁니다. 제1단계가 있고 우리는 이 성경 연구도 단계가 이 서랍 이론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면 이 본문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어떤 해석을 찾으면 안 되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이것은 이런 뜻이다 이런 영적인 어떤 의미를 막 끌고 가면요 본문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고 왜곡시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이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를 직접 한번 본문을 가지고 하겠는데요 시편 1편을 펴놓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성경 읽기 첫 번째 읽는 방법은 눈으로 읽는 것입니다. 최소한 세 번은 읽어야 되는데 눈으로 읽는다. 그런데 그것도 막 눈으로 속도 가듯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요. 아주 자세히 읽는 것이죠. 자, 이 눈으로 읽을 때 천천히 읽으면서 그다음에 지우는 것이 가능한 연필을 가지고 문단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금 주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주제가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거는 그게 어떤 해석을 가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물리적인 사실 그대로를 놓고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눈으로 읽으면서 연필로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연필로 이렇게 사선을 걷든지 어떻게 하면서 문단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속도 이거 크게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많이 읽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냥 눈으로 막 이렇게 속도로 막 이렇게 넘기듯이 읽는 것은 저는 크게 그리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많이 읽는 것과 함께 정독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그저 눈으로 푹푹푹 이렇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꼭 정독이 필요한데 눈으로 읽을 때도 정독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만큼 시간이 드는 작업이겠죠. 두 번째는 큰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자, 눈으로 읽을 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사선을 그어놓은 것은 이렇게 문단을 나누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들입니다. 그다음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줄 그어놓은 그런 줄 쪽에다가 큰 소리를 내고 또는 강약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지금 내용에 따라서 문단을 제대로 나누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시 눈으로 읽는 작업이 또 병행됩니다. 그래서 또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업은 말이죠. 제가 볼 때 세 번 갖고는 부족합니다. 읽고 또 읽고 나누고 또 나눠보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정말 계속 아무리 많이 읽어도 뭐라 그럴까요? 넘치지 않는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 본문을 오래 읽고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먼저 읽으면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두 번째 읽을 때 보여주고 문단을 나누었는데 아 이건 아니었구나 잘못 나누었구나 하면서 다시 정정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섞였어요. 왜 이렇게 됐지? 죄송합니다. 자, 표식 방법인데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 문단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적용거리부터 찾지 마세요. 그게 문제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게 내 생활에 어떤 것이 있고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성경에 내 생각을 강요하고 밀어넣는 방식밖에 되질 않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 본문을 기록하신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본문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미부터 찾으려 하지 말고 해석부터 하려고 들지 말고요. 본문의 객관적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그 후에 그것에 근거해서 해석이 나올 때만이 바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첫 번째 작업은 문단을 읽었으면 그다음에 문단을 나누자. 이것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수도 없이 했던 작업입니다. 한 글이 있으면 문단을 나누고 각 문단에 제목을 붙이는 거죠. 문단을 요약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주제와 그다음에 이 글의 요소가 어떤 것이며 소재가 무엇이며 등장인물은 누구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이유가 그래야 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문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교재나 여기에 보여지는 것들은 좀 복잡합니다. 이거 딱 여기까지 오면 이거 시작하면 아 이거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문단 나누는 게 복잡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문단은 큰 문단과 작은 문단으로만 나누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큰 문단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의 문단이 되고 4절부터 5절이 하나의 문단이 되고 그다음 6절이 하나의 문단, 세 개의 문단이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말로 시작해서 그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의 문단이 되죠. 그다음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하면서 복 있는 사람들과 대조 문장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문단이 만들. 그래서 여기 XX가 사실은 큰 문단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크게 더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X가 있고 사선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사선 두 개를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그럼 큰 문단 하나가 나눠지고요. 그 사이에 작은 문단이 또 나눠진 걸 볼 수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이게 작은 문단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직 얘기하면서 이 오직이란 말은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대조가 나타나면서 한다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묵상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해서 뭔가를 한다로 돌아서면서 하나의 작은 문단이 나누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나타난 어떤 그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형통하리라다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문단이 나는 또 하나의 문단 악인들은 하면서 악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악인들 그 다음에 죄인들 이렇게 설명하면서 악인과 죄인을 나란히 놓고 그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단으로 이렇게 또 여기에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결국 의인들과 악인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문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큰 문단으로 문단 나누기가 되죠.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누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나누면 오히려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표식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 표시 방법 방금 그렇게 얘기한 사성과 그걸 하시면 좋겠고요. 중요 내용을 체크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중요 내용 체크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세 가지가 어울려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인간, 그 다음에 시간, 하나는 공간입니다. 물론 뭐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도 영적인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도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날 때 결국은 그 이와 같은 세 가지 폼으로 묶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인간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인간은 사람이니까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시옷 할 때 시간 삼각형 비슷하니까 시간 삼각형 표시를 하고요. 공간은 동서남북의 어떤 사각형 표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연필을 가지고 사람이 나오면 동그라미, 인물이 나오면 동그라미, 꼭 사람이 아니어도 인물과 관련된 건 동그라미. 그다음 시간 관련되는 세모, 그리고 공간 관련되면 네모를 표시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큰 그림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좋은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핵심 단어를 표시하는데 그 전에 한번 인물 표시 한번 볼까? 인물 표시를 보면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 동그라미, 악인 동그라미, 죄인 동그라미, 오만한 자의 동그라미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쉽게 이것만 쫓아가도 전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쉽게 판단, 보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 죄인들, 의인들 이렇게 악인과 죄인이 묶이고 의인이 그에 대조적으로 함께 나오는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단락에서 의인들과 악인들이 결국은 결론에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정리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는 인물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문제, 여기 강의 안에는 없을 텐데요. 시간을 한번 보면 시간 표시가 여기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 주야라는 시간 표시 있죠. 주야. 밤낮이라는 시간 표시입니다. 주야로 할 때, 낮밤이죠. 그죠? 주야로 묵상한다.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요 철이라는 것은 좀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어떻게 순서를 따라가고 있냐면 주야가 철로 치간이냐면 철이 철로 변화되고 있는 계절로 변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적 경과를 지나면 계절이 되었을 때 열매를 맺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주야가 모여서 결국은 어떤 큰 계절을 이루고 그것이 묵상하는 것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시간적인 경과를 통한 시간적인 표시들을 통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장소가 있는데요. 길이라든지 자리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조되는 게 있어요. 시냇가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 죄인들의 길, 그다음 오만한 자의 자리, 그다음 의인의 시냇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장소적인 개념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하게 갈 수 있는 것이 키워드예요. 핵심되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자꾸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죠.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그 다음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호와의 율법이 나, 그 다음에 나무, 열매, 잎사귀, 겨,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이렇게 볼 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게 키워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악인에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그리고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중요한 문장들이 나타날 때 밑줄을 긋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런 중요한 구절들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이게 종합적으로 보이는 너무 복잡해 보이죠, 그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해 놓으면, 본인이 분석해서 한 거면요, 남들이 보면 복잡하지만 자기 눈에는 확 들어옵니다. 내가 해 보면 그래서 내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프리즘 성경이라는 성경 혹시 보셨습니까? 동사는 동사마다 색깔을 다르게 하고 명사는 명사마다 다르게 하고 막 현란하게 색깔을 넣어서 만드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많은 것을 투자해서 만든 성경인데요. 저는 그거 보니까 막 멀미가 나요. 울렁거려요. 너무 희황찬란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아,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해지면 고속도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그라미 걷고 네모하고 세모하고 중요 동사에 줄 걷고 하는 그 방식으로만 가다가 점점 하나씩 더해지는 것이죠. 이렇게만 해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욕심을 하루아침에 그 원하는 그런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그러면 살펴볼 거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복, 대조, 신학적 중요한 단어들, 문학적 구조들을 살피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말입니다. 반복되는 말은요, 성경은 쓸데없이 같은 말을, 중요하지도 않은 단어를 반복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사람 중에 지겨운 사람도 있죠. 술 취한 사람들. 비정상이죠. 그런 사람을 빼고 정말 정상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거나 말하는 사람이라면 반복했을 때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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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인 네 번이나 나오죠.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말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 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이라는 말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2절에 여호와라는 단어와 6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함께 반복됨으로써 처음과 끝에 여호와라는 말씀이 등장해서 전체를 가로로처럼 이렇게 묶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되는 말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는데요. 반대되는 말. 여기 보면 악인들의 꾀,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 다음에 악인들의 길, 이런 반대되는 말 중에 악인의 꾀, 의인의 묵상. 여기는 지금 안 나와요. 그 책에 나와 있나요? 교재에? 네. 악인의 꾀와 1절의 악인의 꾀와 2절의 의인의 묵상이라는 내용이 서로 반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6절과 6절에 보면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겨와 열매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와 오만한 자의 자리,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모임, 의인의 모임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의인의 모임이라는 단어들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형통과 6절의 멸망이라는 단어가 또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인정과 멸망이 서로 대조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학 사전이나 다른 어떤 전문적인 서적들을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율법 그랬을 때 율법이 뭔가, 성경이 이야기한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좀 참고를 하게. 2단계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래서 귀찮다는 생각이 딱 들면 거기까지 하십시오. 그러면서 거기까지 하면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본문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막 소름이 끼치기도 할 거고 굉장히 기쁨을 누리기도 할 것이고 회개가 나오기도 할 것이고 말씀을 보면서 꼼꼼히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재미가 생겨서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아 그러면 율법은 뭘까? 이런 궁금증이 일어날 때 그때 그런 것들을 신학서적이나 아니면 신학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그것이 지겹지가 않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강제로 막 밀어넣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위성은 너무 잘 알아요. 뭐 해야 된다. 그런데 당위성과 그것이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혜롭게 잘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문학적인 구조인데요. 이런 말을 쓰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무슨 문학적 이런 구조니 뭐 이런 문학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건 뭐 누구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시를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보여주실 때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를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것을 그러면 인간의 언어로 됐다는 것은 언어의 법칙을 다 활용하셨다는 것이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다음에 주부가 있고 술부가 있고 그다음에 문법적인 그 내용들 그리고 표현법들 다양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무시하고 읽는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법, 문학적인 이런 구조들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적인 구조를 자세하게 보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보면요. 이게 나와 있는 것 중에 첫째는 병행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얘기는 또 안 들어와 있지? 자, 여러분 그 책에 한번 보시면 강의 한번 보시면 먼저 병행법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병행법은 1절에 보면요. 병행이라는 것은 나란히 함께 언급되는 건데요.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이 나란히 병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말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과 병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함께 나오고요. 특히 5절에도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나란히 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병행 속에 점층법이 나타나요. 갈수록 더 강조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뭐가 점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면 처음에는 따른다라는 거죠. 꾀를 따른다. 생각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따르다가 길에 선다라고 선다. 따른다, 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앉는다라는 것이 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일종의 점층법적인. 그러다 6절에 가면 어떻게 돼? 결론은 끝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망한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악인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조법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이 대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1절과 2절. 네. 아, 이거 정말 죄송하네요. 이게 이상하게 꼬였어요. 왜 이렇게 꼬였지? 예. 자, 병행법 나왔고요. 대조법,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대조가 나오는데, 1절과 2절이 대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 자체가 여기는 오직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것은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다음에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나 이거 하지 말라 그러나.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이 이러이러하지 않고 아니하고 나온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 않는다와 한다가 대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대조는 3절과 4절인데요. 3절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는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이죠. 4절에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사이에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은 아주 분명하죠. 여호와께서 인정,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뭐 하나 하는 것이 대조죠. 그러나 악인들의 경우는 망한다.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설법적인 것들인데요.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한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이외에도 많은 표현법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목을 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점을 적으셔야 되는데 먼저 1절부터 3절 아까 문단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제목이 복 있는 사람들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들의 작은 단락이 만들어집니다. 1절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1절은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해서 보면 하지 않는 것, 단락이 만들어져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잎사, 열매를 맺으면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하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라는 결과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한 큰 단락 안에 작은 단락을 나누어서 제목을 붙이고 요점을 적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 4절 5절은 악인들과 죄인들이 함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 결과는 뭐냐? 바람이 나는 게 비유, 실제 심판에서 심판과 의견의 모임에서 제외된다라는 이 내용을 함께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단락 6절은 의인들과 악인들을 함께 놓으면서 자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들과 죄인들 그리고 이 둘을 대조해서 의인들과 악인들 이렇게 놓으면서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거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해서 아주 그 시편 1편을 요점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요점을 정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가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사실들, 형편들을 잘 살피고 있는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요 과정이 먼저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해석이 그냥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 되고 말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장 해볼만 하시겠어요? 힘들겠다. 저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 들지만 혼자 하면 힘들어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구역분들이든지 아니면 같은 부서의 교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이번에 뭐 어디 본문 정해놓고 요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노트를 만들어서 하여튼 나름대로 방식을 가지고 해보면 모여보면 또 내가 보지 못했던 뭔가 또 놀라운 사실을 다른 분이 보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큐티가 되면 안 돼요. 큐티는 뭐냐면 큐티의 단점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원고에 실었지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큐티의 단점은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내 상황이 이러니 나에게 이런 대답을 주시오라고 이미 내 안에 답을 가지고 접근해요. 그럼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요. 그리고 그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막 나눠요.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나눌수록 해로운 거예요. 주관적이다. 근데 성경은 내 주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자, 성경의 본문이 있어요. 이거는 객관이에요. 해석하는 우리가 성경 앞에 있는 우리는 있어요. 주관이지만 보통은 내 주관을 가지고 이 객관을 주관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큐티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 꼼꼼히 읽기는 뭐냐면 나라는 주관이 객관인 성경에 의해서 객관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성경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 이런 귀찮고 번거롭고 한 과정들을 충분히 거쳐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서툴고 정말 내가 봐도 야 이거 진짜 웃긴다 이렇게 해놓은 게, 그렇죠? 누구한테 내놓기도 부끄럽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을 때 깨닫는 것이 있고 내일 읽었을 때 보여지는 것이 또 다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하나 나가다 보면 점점점 성장해가고 그러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욕심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왜 학교에서요, 지금도 이제 우리 신입생들 입학하기 전에 지금 헬라어를 이번 주부터 3주 시작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빵점을 수두룩하게 맞습니다. 매일. 나름대로 사회에서 그래도 좋은 학교 다니고 나름대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빵점을 맞으니까, 교수님 저는 정말 내 인생의 빵점 처음 맞아봤습니다. 이 얘기가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요. 막 자조적이고 막 한탄하는 얘기에 나한테 이제 못하겠다는 식의 반응들이에요. 그런데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교만이 깨지고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많은 유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막 문단 나누기도 안 되고 도대체 어디서 어디가 끊어지고 한 이야기에 한 이 묶음이 어딘지도 모르겠다고 막 그 고민하셔야 돼요. 그 고민을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가요. 그게 귀찮고 그게 싫어서 덮으면요, 절대로 성장해 가지 않,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객관적인 내용을 해석해 보는데요. 위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실행한 뒤에 이러한 결과에 나타난 특징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이해를 기록하는 거예요. 첫째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분석, 본문의 객관적인 분석. 그리고 그 분석에 바탕해서, 근거해서, 그 다음에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렇다라고 어떤 해석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뭘 제시할 수 있어야 되냐면 본문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근거가 제시돼야 돼요. 근거 없이 이거 쭉 읽고 이건 이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것은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복 있는 사람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쭉 정리한 결과 악인가 누군가 대조되고 복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 악인의 길에 가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악인의 길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꾀 따른다는 간다는 뜻이겠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 길 선다, 그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으로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수단으로는 꽤, 길, 자리가 나오겠고요. 동작으로는 간다, 선다, 앉는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오만으로, 계획은 결론인데요. 이걸 종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죄라는 것은 오만으로, 그다음에 계획은 행위로, 행위는 결국을 맞이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악한 생각, 꾀지요. 꾀는 결국은 죄를 짓게 하고 죄의 길에 서게 한다는 것이죠. 죄의 길을 서게 하고, 그 다음에 죄의 이러한 실행은 결국은 오만한 결과로, 오만한 결과를 갖고 가지고 한다. 앉음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묶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신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법에 자기 생각을 맞추는 것이, 주야로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이런 것 따르지 않고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어려운 말로 뭐 주관 객관 얘기했지만 결국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복 있는 사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얻고 싶은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아니고 또 뭐가 있었죠?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것도 아니라 얻고 싶은 것. 내려갔군요. 이상합니다. 이게 제 컴퓨터에서는 잘 됐는데 이게 바뀌면서 뭔가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네, 하나님의 법에 자기 생각을 맞추는 사람이다. 이제 됐어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냇가에 어떤 자리냐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죠. 시냇가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꾀, 그다음에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런 시냇가이다. 복 있는 사람이 얻고 싶은 시냇가이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철에 자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신의 물 같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이 지속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하죠. 또한 이런 나무는 제 시간에 제 열매를 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하나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많은 열매, 큰 열매 아니다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열매, 언제 큰 열매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런 열매, 자기 시간에 제 열매를 맺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제 때에 자기의 열매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해석하게 보면 두 번째 단락에서 악인들과 죄인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악한 꾀, 죄의 길, 오만의 자리로 압축이 되는 것이 이제 악인과 죄인인데 그 악인과 죄인의 결과는 뭐냐? 망한다. 망한다. 그리고 그 망함을 잘 설명해 준 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멸망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또 하나는 의인들의 모임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하기 세 번째 단락이 의인들과 악인들 마지막 6절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와 의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거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의인의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길이요 인정하시는 길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작은 걸음으로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이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했을 때 매 걸음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길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점인데요. 적용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적용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신앙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나야 성숙이 된 후에 볼 수 있을 텐데요. 신학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인간이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이런 다양한 신학적인 이해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습을 해야 될 시간인데 벌써 9시 46분이고 10시 10분에 끝나야 되니까 이제 한 24분 정도 남아있는데 아마 실습할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본문을 가지고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 넘어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막 이론적인 얘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생략하면서 내용을 한번 찾아보고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인데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 첫 번째에서 1번 문제가 뭐냐면 본문의 앞 문맥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런 이제 질문을 또는 요구가 나갔는데 성경을 이해할 때 오늘은 뭐 성경 해석법 뭐 그 과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꼼꼼히 읽기라는 이 방식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는 문맥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표현을 할 텐데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잘했다. 잘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했다. 잘했다는 건지 아니면 못했다는 것인지 어느 거예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하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시나 보죠? 못한 사람에게도 그래 잘했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런 두 가지 같은 말을 놓고도 전혀 반대의 의미가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맥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잘했으면 칭찬이 될 것이고 정말 못했으면 비판의 말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맥이 뭐냐면 어떤 본문이 있으면 그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는 반드시 최소한 이 단어가 속해 있는 최소한의 문맥은 뭐냐면 그 문장입니다. 그 문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절에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헌금을 많이 하라는 내용으로 한국 교회에서 많이 애용되어 온 본문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요 내용이 진짜 단순히 헌금의 양을 얘기하는 것인가. 문맥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처음 뭐냐면 그 문장 안에서 이 많이 심는다는 말이 많다는 말은 단순히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으로 심는다는 뜻입니다. 복으로. 그래서 앞에, 어떤 성경 앞에 4라는 숫자가 써져 있죠. 그리고 밑에 각주로 밑에 하단에 내려와 보면 사 그리고 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 써놓고 복으로. 이 말은 헬라어로는 그게 복으로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번역하다가 이게 많다는 말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절부터 보게 되면 매 절마다 특히 2절부터 나오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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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란 말이 굉장히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에 있어서 복으로 심는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막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가 있고 그 아래 지역에 아가야 지역의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에 속한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굉장히 힘든 형편에 있을 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베리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자기들이 어려운 중에도 힘에 넘치는 헌금을 작정하고 해서 이 교회를 도왔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한다고 말해놓고 작정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8장에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이게 앞문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준비하고 준비하고 매절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고 얘기되고 있죠.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에 보면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5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절마다 준비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건 강조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으로 심는다는 것은 준비해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말로는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함께 보충적으로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막 몰아가면 이미 헌금을 강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그 생각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떠한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아니면 최소한 한 단어라도 한 단어는 최소한의 문맥은 그 단어가 속해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그 문장이 속해 있는 하나의 단락, 문단이고요. 그 문단이 커지면 하나의 큰 1장, 2장 이런 한 장이 될 것이고 더 커지면 성경 한 권이 될 것입니다. 뭐 마태복음, 누가하면 누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 본문의 앞뒤의 내용을 잘 연결해서 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1번 문제가 뭐냐면 본문의 앞 문맥을 정리해 보시라고 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내용은 뭐냐면 특히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세 분이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것을 말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러 차례 간청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의인이 뭐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꾸 이제 낮추잖아요. 그렇게 내려온 내용이 그 앞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니다. 2번 보면 본문을 내용에 따라 문단을 나누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에 다시 나옵니다. 내용을 따라 문단을 나눠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따라서 누가 봐도 납득이 될 수 있는 문단 나누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요점을 적어보라. 제목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긴박성을 보여주는 표현들을 모두 찾아보십시오 하면서 반복되는 낱말을 일일이 적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변화, 사건과 인간과 인물과 사건과 그다음에 시간, 인물, 시간, 공간의 변화 그걸 통해서 사건이 설명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의 변화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번 그 내용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심판의 긴박성과 시간의 변화 두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다 이끌어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다음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겠다. 심판과 관련된 표현이죠. 14절에 보면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그 다음 15절에 보면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 또 15절에 보면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을 잡아 인도해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두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17절에 보면 이끌어낸 후에서 이끌어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17절에 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도망하라.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망하라는 거예요. 빨리 달아나라. 심판의 긴박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속히 도망하라. 지금 계속해서 도망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이끌어내고 이끌어낸 다음에도 빨리 달아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라는 말씀이 여섯 번 나옵니다. 17절에 두 번 나오고요. 19절에 한 번 나오고 20절에 두 번, 22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라, 도망하라, 도망하라 이게 여섯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긴박성이죠. 머뭇머뭇했다가는 그 심판을 다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간의 변화를 한번 봅니다. 1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 지금 펴 놓으셨죠? 그렇죠? 19장 1절에 보면 시간 표시니까 삼각형을 한번 해봅니다. 저녁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로 내려오면 동틀 때에 이렇게 돼 있죠. 동틀 때에. 그러니까 저녁 때에 동틀 때에 이렇게 하면서 하루 밤이 지나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해가 돋았다 하면서 동트고 해가 더 올라온 상황을 설명하죠.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일찍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들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문단을 나누어 보면 이 시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 시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렇게 문단을 나누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이 심판이 임한 것을 긴박하게 설명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규모와 강도를 표현하는 것들을 모두 찾아보자. 심판의 규모, 심판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심판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설명한 내용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요. 성들이거나 성들, 온들.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규모가, 심판의 규모가, 이건 이제 다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장소 표시에 성들이라는 사각형으로 장소를 표시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 아, 온들이고 그 다음에 그 성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심판이 아주 대규모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28절에 내려오면 온 지역이에요. 온 지역. 한두 지역이 아니고 전체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백성, 이 땅에 난 모든 것.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심판의 규모가 대단히 큰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광범위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내용들은 뭐 12, 13, 14,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강했느냐 하면요. 이게 한번 밑줄, 이런 중요한 단어 키워드니까 줄을 그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멸망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멸하리라.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멸하다. 그리고 또 15절에도 보면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17절에도 보면요. 멸망하여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도 보면 멸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멸망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고요. 25절에 보면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그 성을 엎으실 때, 그 위에 하나님이 그 성, 그 지역의 성을,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이렇게 돼, 멸망시킨다라는 단어들이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멸망의 강도가 어마어마한 거였다. 그러니까 전 넓은 규모의 넓은 지역에 그 다음에 그 심판이 행해지면서 동시에 굉장히 강한 그런 심판이 일어났다.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또 어디 있냐면 24절에 있어요. 24절에 보면 거기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라는 표현이 이런 심판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뒷받침해주는 표현입니다. 특히 25절에 보면 다 엎어오셨다. 다 엎어멸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29절에도 보면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뒤집어 엎었다, 뒤집어 엎었다, 뒤집어 엎었다는 표현이 이 사건 속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런 강도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요, 참고로 베드로 후서를 한번, 이런 강의 안에 있죠? 없나요? 아, 여기 이걸 보여드리면 되겠군요. 또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나왔고요. 여기 보면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관주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에요. 관주를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베드로 후서 2장 6절을 가라 이렇게 가르쳐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뭐가 되게 했다? 죄가 되게 했다. 완전히 싹 태워버리는 아주 초강도의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은요, 이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종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요, 큰 강도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씻었음을 보았더라. 온 지역,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온 지역 전체가 난 대규모였고, 그 다음에 연기가, 이 심판, 불심판에 의해서 옹기 가마라는 것은 당시에 이게 무슨 뭔지 아시죠, 그죠? 그 도자기를 굽는 데는 계속해서 불을 떼 가지고 구워내는데 그래서 계속 불 때문에 올라오는 연기가 엄청나. 오늘날 하면 북경의 스모그 이렇게 생기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앞이 안 보일 만큼 빼곡색 한낮인데도 막 불을 다 켜야 될 정도로의 그런 스모그 안개 미세먼지가 많은데 여기 보면 그와 같은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핵폭탄을 터뜨린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함으로써 넓은 규모의 대규모의 큰 강도의 심판을 28절에서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심판의 긴박함과 시간적인, 그, 시간적인 하룻밤 사이 일어난 일을 단락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망하라, 도망하라, 말을 안 들으니까 강제로 끄집어냈고, 그리고 달아나대 뒤도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긴박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철저한 심판을 함께 보여주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해석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살폈으면 그 다음에 해석이죠. 그래서 여기 해석해 보면 첫째는 뭐냐면 인간의 죄악의 심각성이다라는 것.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라고 18장 20절에서 참고 구절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18장 20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요 앞에 컸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인간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18장 18절부터 보면요.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인데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럼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나라가 의와 공도의 나라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심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나라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이다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심과 이것은 자막이라면 이것은 뭘까요? 하나의 영상이 되겠죠. 영상 밑에 우리 자막 쓰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제 이것도 결국은 관주를 통해서 얻는 우리가 유익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하셨느냐 했을 때 그것은 베드로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그 뒤에 목적이 나면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결국은 모든 인류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는 노대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노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푼 내용들이 무엇인지 쭉 나와 있습니다. 내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든지 성 밖에 두셨다든지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9절에 보면 성을 엎으실 때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다라고 하면서 롯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이 사건 중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함께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 중에 은혜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앞에 문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간구한 내용이 있어요. 18장에 보면 의인이 50명, 뭐 20명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중에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간청이 무의미하거나 무효가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또 관지를 통해서 얻는 유익인데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의 간청은 한 명 의인 롯을 구원하는 데 드려졌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간청이 무의미하거나 아무런 무효가 된 게 아니라 의인 롯 한 사람을 건져내는데 그의 간청이 그의 기도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게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앞에서 박상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의 한 구성원이다라는 사실을 보면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의인의 삶을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자신의 거룩함과 의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대를 책임지는 성도, 이 세상을 변현시키는 성도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의 음란함과 죄악을 보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곳에 이 땅에 죄악이 심히 중한 이 세상에 의인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인데요. 한번 첫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임했다는 것은 이 심판이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었던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백히 밝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제 적용의 부분이에요. 아니면 신학적인 적용 부분이죠. 하나님의 어떤 신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인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면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의인 롯 하나를 건져내서 그가 안전한 곳에 머물기까지 심판을 지체하시는, 지연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롯을 그 엎어시는 중에 내보냈다라고 표현하는 많은 구절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간의 또 이제 적용점인데요. 인간의 특성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것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죄악에 아주 집요하게 집착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게 떠나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성에서 너의 가족들 이끌어내라 하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야만 끌려 나올 정도의 이 여기에 미련과 집착이 있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인간들은 죄악에 빠져서 그 죄악을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15, 16절에 알 수가 있고요. 롯의 아내도 그렇습니다.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정말 이건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22절에 보면 결국은 그 죄악이 집착하면서 동시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이고 인간의 이중성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의 내용을 자신의 신앙과 인격과 또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적용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 이러한 적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질문지 드린 것을 가지고 한번 개인적으로 다시 하나 샅샅이 한번 뒤져 보시면, 성경 꼼꼼히, 말씀 꼼꼼히 읽기, 이 법칙을 따라서 한번 해 보시면, 제가 드린 것 외에도 또 다른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열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없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여기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방법을 한번 듣고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내가 성경을 열고 읽고 연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신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